depois.
Aí meu general cabelo é todo cara assim. E esse é um churra meu. Tá nele na é que um dia já eu vou me boa. E eu acho que os dois são isso. Grand Prunel vai estar tudo sobre Jingo e ter isso. E nunca se nada indica. Ananim. Hoje e esse é um isso. 평화로운 자,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있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새 본성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새로운 본성이 깨어나고 빛을 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은 오늘 32절부터 37절까지 다 보죠.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죄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빚져간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로라. 구부로에서는 레위 조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라. 네. 자 이제 우리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으로 왔는데요. 아, 이제 사도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고치고 나서 대단한 핍박을 받고 두들겨 맞고 이제 자기들이 속해있던 무리에게 돌아와서 그들의 위협,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앞으로 취급할 것인가 라고 경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믿는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의 위협과 그 협박을 무용케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만 계속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게 참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증거로 그들이 모였던 곳에 이제 진동이 일어났죠. 그렇다고 해서 요즘도 하나님이 이렇게 진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왔기 때문에 진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실체로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도 성령이 온 이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병자도 고쳐주고 눈에 보이는 기적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성령도 눈에 보이게 임하게 해주시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 중에서 눈에 보이게 성령이 자기에게 임한 걸 보신 분 계세요? 거품을 벌벌 떨고 그런 거 말고 그냥 불의 혀처럼 뭐가 확 들어와서 야 이게 성령이구나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은 바람처럼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은 그렇게 오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 사도신경에서만, 사도행전에서만 유독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내려오시죠. 네, 성령이 그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폐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온전한 것이라는 게 말씀의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도 수요일날 배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줄 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도 요 정도가 아니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으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너희들이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요만큼만 기록했다. 그렇죠?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추론하여 괜히 무슨 뭐 우리가 추측하고 미우어 짐작하여 그러면 그럴 것이다. 그러선 안 돼요.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데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는 섭외해야 돼요. 거기서 계속 달리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다. 뭐 1월 13일이다. 뭐 스코틀랜드에서는 3월달에 또 지내죠. 그거 갖고 뭐 왈가왈부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안 나온 걸 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 그거 가지고 왜 싸워요. 언제 태어나시면 어때요? 여름에 태어나셨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뭐 그날이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우리 1년 365일이 예수님 오신 날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항상 새롭게 새록새록 인식이 되고 각인이 되고 나는 예수 때문에 이렇게 살아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365일이 우리는 성탄절인데 무슨 뭐 12월 25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들이 심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노는 건 다 찾아먹으려고 뭐 부정, 심정 뭐 미국에 와서도 구정을 왜 지내요? 응? 이번 주에 뭐 구정이에요, 이번 주가? 뭐, 가족들끼리 놀러 간다고 몇 가정이 지금 저한테 이제 전화했더라고요. 주일날 안 보여도, 목사님, 섭섭해 하지 말라고. 섭섭해요. 아니, 구정이 뭐라고 심정 때 며칠 놀았으면서 또 구정이 뭘 어디로 놀러 가요, 또. 교회도 빼먹고. 그것도 또 참 무슨 라스베가스 가서 뭐 합니까? 뭐야 도대체? 그 도박을 해요. 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나는 거기 가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뭐 태어나서 여태까지 도박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뭐가 재밌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바둑, 장기 이런 것도 너무 앉아갖고 시간을 거기서 그렇게 보낸다는 게 너무 좀 소모적이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그 도박 기계 앞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있는다는 게 그거 참 너무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비싸서 쉬운 것도 못 본다면서요. 그럼 왜 가요, 거기를?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뭐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러 가요? 아니면은 그 들뜬 분위기 오랜만에 막킥하러 가는 건 왜 가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에? 다 저지기가. 근데 온 가족 다 모시고 거기를 간다 그러니까 난 참, 난. 여러분 절기라는 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 절기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절기나 월삭 같은 게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지 말고 1년 365일을 예수와 함께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그냥 너무 그냥 심심해갖고 그냥 놀고 싶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응을 하시자 이들이 이제 확신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신앙의 여정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오는 그런 깨달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굉장히 이 세상에서 담대해집니다. 용감해져요. 그 증거가 이제 그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집과 밭을 다 팔아 교회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의 그 이념의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이 여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건 공산주의, 원시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와 초대교회 때의 이 유무상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공산주의는 무력과 강압에 의한 그런 유무상통을 추구하지만 초대교회는 자발적인 유무상통이에요. 공산주의, 칼 막스가 그 사람이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에요. 칼 막스는 목사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그 목사로 사는 아버지가 너무 어렵게 사니까 세상에 대해서 복수심을 갖고 있다가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하여 공산주의를 이제 공산당 선언도 쓰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인데 성경에서 그가 이 공산주의를 착안을 한 건데 말이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공산주의는 딱 70년 만에 망했거든요. 좀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북한이라서 아시죠, 지금. 빨리 무너져서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이라도 한 번씩 가셔야 되는데, 아, 나 그 마이 같은 새끼들고. 그, 자기들의 체제와 기득권, 몇 명이 갖고 있는 그걸 놓지 않으려고 그 수많은 민중들을 굶겨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보면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추악한지가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은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자기들 몇 명은요, 제가 그 청년부 원내리교 청년부 목사였을 때 그 교회 청년부에 탈북자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청년인데 근데 공산당 간부 아들이에요. 근데 걔가 67년생이었는데 그러면은 그 아이가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면은 70년대 뭐 대박 80년대 초 이럴 때인데 자기네 집에 소니 컴퓨터가 다섯 대가 있었대요. 소니 컴퓨터가 평양에 살았는데 그리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연주인들 그 아이가 첼로를 했는데 연주인들을 평양으로 불러다가 그 공산당 간부의 자제들 열몇 명만 딱 앉혀놓고 공연을 시킨대요. 그 아이들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던 놈이 너 왜 나왔냐 근데 여기 와서 왜 이렇게 고생해. 생활비를 제가 대줬거든요. 돈이 없어갖고. 그럼 그렇게 살다가 왜 나왔어? 아마 거기서 무슨 큰 잘못을 아마 저지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명 상위 계급 몇 명에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계급 투쟁 아니에요. 계급을 다 없애버리고 유무상통하는 시대를 그 세상을 만들자라고 해놓고 자기들이 상위 계급에 올라가갖고 하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잡아먹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뭐 막걸리인가 뭘 받으러 딸내미를 보냈는데 안 돌아와서 보니까 남자놈 서너 명이 그 아이를 잡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논두렁에서. 그 사람들은 사람을 먹고 싶어서 먹었겠습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가 받아오던 술 한 잔을 먹었더니 눈이 뒤집혀갖고 사람을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게 이게 초대교회와 어떻게 비교해요? 그런 공산주의가. 공산주의는요, 70년 동안 1억 명을 학살했습니다. 1억. 숙청을, 1억 명을 숙청을 해서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강제로 주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들 사이에서 가로막혔던 담이 흘려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나오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막힌 담이 흐려졌다. 어떻게 흐려졌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근데 그럼 막힌 담이 뭡니까?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이 만약에 그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어떤 경로로든 장난치다가 훅 밀어서 넘어가던 어떤 경로로든 넘어가면 사형입니다. 그 담이 흘렸다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건 바로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그 담이 흘려서 이제는 이방인, 유대인 서로 개취급을 했던 이런 사이들조차도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의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면은 우리 사이에 막히고 우리 사이를 두르고 있던 그런 담들이 해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끊임없는 평화 안을 내놓죠. 많은 이들이 인류는 교육을 못 받아서 이렇게 평화롭지 못하다라고 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지성이 있는 이들은 절대 싸우지 않는다 이야기했습니다. 교양 있고 지성 있는 사람들이 안 싸워요? 그럼 교양 있고 지성 있는 사람들은요 더 싸워요. 겉으로 드러나게 무식하게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안 싸워서 그렇지. 제가 정당에 있을 때 그 총재 누구라고는 말이 안 되겠지만 굉장히 교양 있는 분이시죠. 제가 제 측근에서 그분을 모셨기 때문에 말다툼도 안 하고 입으로 무슨 거친 말도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행동으로 싸워요. 그냥 이 침묵으로 싸우는 그 싸움이 얼마나 사람 피를 말리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사모님이 와서 무릎을 꿇어요. 제발 이렇게 살지 말아요. 그동안 사모님은 맞은 거예요. 침묵으로. 그게 전쟁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교양을 쌓고 지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도 다툼과 분열과 시기 질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왕이거든요. 내가 왕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안 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비교 상대적인 하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될 때 사람들은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싸우잖아요. 무슨 뭐 저 대통령 재벌하고 이건희 회장하고 노숙자하고 싸우는 거 보셨어요? 노숙자가 이건희 회장을 질투합니까? 아니죠. 노숙자끼리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담요를 한 장 더 받아오잖아요. 꼭 싸우나요, 거기에.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랑 비슷한 수준에 있어야 되고 그 수준에서는 내가 왕이어야 되는데 나보다 누가 좀 더 나은 평가를 받고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으면 반드시 그를 끄집어 내려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험담이에요. 뒷담화. 험담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평가절하시켜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 낫지 않아? 이 마귀적 그 사고가 반드시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남욕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 상담하러 오면 가정 얘기 상담하러 오면 안 듣습니다. 부부관계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있죠. 왜? 오면은 하여튼 그 반대편의 상대방은 완전히 죽일 놈이에요. 그리고 죽일 X야. 네? 죽일 분이에요. 저한테 한 시간, 두 시간을 그 사람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비리를 다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목사님 혹시 앞으로 내가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그 다음날 와이프가 와요, 또. 와갖고 그런 천하에 김대도보다 나쁜 놈이 이러면서 또 막 얘기를 하면 저는 쓰레기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또 둘이 사이가 좋아져. 그러면 서로의 미래를 알고 있는 건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를 욕을 막 해요. 또. 그래서 와가지고 뭐 우리 남편이 뭐 그러면은 안 들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가정사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성경 이야기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정체가 죄인됨이 폭로가 되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인간이 돼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죄인 중에 괴수로 내가 나에게 발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상대방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처럼 그런 마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왜 우리에게 왔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며,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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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면서 내 안에 그 복음을 쌓아갈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 화평이 조금씩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응전을 한다는 건 나는 너에게 질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부부관계는 그 상대방이 어떤 화살을 맞으면 추락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작은 걸로 부딪혔다가 꼭 나중에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죠. 너는 니네 엄마를 닮아서 그랬다는 등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렇습니까?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 그게 나거든요. 그 나는 절대 네 앞에 굴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아담적 속성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맞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인간이 나고 내가 제일 연약한 자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너에게 공격당해도 싸고 네가 지적한 모든 게 맞아. 여러분, 내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지적했을 때 그게 진짜 터무니없는 거라면 화가 안 나요. 근데 그 지적이 실제로 내 안에 죄책감으로 이만큼이라도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건드려버리면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완전히 죽은 흙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무슨 공격을 한들 그럼 맞아, 그게 나야. 그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상대방들을 경쟁자요 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섬겨야 할 자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방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앙통의 박태선처럼 이 구절들 딱 들이밀고서 재산 다 팔아갖고 들어와라. 그건 안 돼요. 사기꾼들이에요, 그건.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구절들이 나오니까 야, 초대교회는 진짜 천국이었겠다. 그렇게 우리 쉽게 추측하잖아요. 정말 그래? 서신서들 읽어보셨잖아요. 초대교회는 지금도 찾아보기 힘든 근친상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수시로 핍박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가 싫어갖고 먼저 태쳐먹고 술 취해갖고 가난한 이들이 왔을 때 자존심 상해서 돌아가게 만들었던 게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에요, 거기가. 근데 그 안에서도 이런 유무상통이 있었어요. 왜 그런 양면을 다 보여주냐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이런 건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모양이니까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건 뭐겠어? 복음을 배워야지. 예수의 은혜를 배워야지. 그분만 붙들어야지. 너희들이 진짜 되지? 그 일이 돼?
안 되잖아. 그러면 예수를 붙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를 붙들게 되었을 때 너희들 살면서 이런 사람이 조금씩 나오게 될 텐데 그때의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겠니? 너에게 돌리겠어? 아니잖아. 예수가 해준 거잖아. 그때 우리 안에 자랑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야,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한번 해보자. 거기서 꼭 싸움나요.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구호단체 안에 그렇게 엄청난 비리가 숨어있고 폭로되는지 알아요? 꽃동네, 무슨 마을, 그거 다 장애인들, 또 한센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 돕기 위해 그것도 무슨 뭐 해외 구호단체들 다 좋은 일을 하자고 모인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모인 사람들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꽁진 신부 같은 사람들 수십억을 빼돌려갖고 그 장애인들에게 들어온 헌금을 빼돌려서 땅 사고 집 사놓고 자기 재산 착복해놓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절대 선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폭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호단체 이런 데다 헌금하기도 겁나. 싹 먹고 있다 끌까봐 아주 그냥. 왜 그래요? 좋은 마음으로 모였다가 맨몸 앞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행복의 근거로 삼아서 살아야 하며 무엇을 버려야 하며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조금씩 배우게 되면은 그까짓 거 초계처럼 여기게 되는 날이 분명히 와요. 그걸 조금씩 성취해 가는 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더 달라고들 난리를 치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 그걸 더 주세요. 그걸 하나하나 놓아가면서 내 걸 털어서 다른 일을 섬겨주는 걸 우리의 목적으로 삼으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끌고 가시는데 그 말씀을 전혀 듣지도 않고 내 걸 튀겨달라고 계속 응석을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저께인가 우리 교회인이 무슨 중앙일보에 난 기사를 이메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저한테. 뭐 미국에서 지금 38만 명을 회원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 목사 부부의 이야기가 이제 났더라고요. 작은 비행기도 있어요, 그 목사는. 예배 드리는 장면을 사진 한 카트로 이렇게 실어놨는데, 그들은 헌금을 무슨 통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바구니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설교하고 있으면 요 아래 강대상에다 와서 던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됐는지 다 알아. 누가 나와서 봉투 던졌고, 누가 나와서 동전 던졌고, 이게 다 보이니까, 여기에 돈이 수북기만 쌓여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추종을 하냐면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내 기도를 받고 우리의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은 돈이 어디로 흐르고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로 돈이 가게 된다. 그리고 이 집회에 와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으로 병을 치유받아라. 그건 항상 어디 가든지 있어. 이 두 가지인데, 그 이야기를요, 얼마나 구성지게 하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뭐 풀어 해석해주는 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성경 구절 하나 읽어놓고, 지가 하고 싶으면 맨날 똑같은 그 얘기 하는 거야. 하나님의 돈이 어디 있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시면 그러면 아멘! 그 흑인, 불쌍한 흑인들 말이야.
그리고는 뭐 중얼중얼 하면은 하나씩 나와서 마치 성자식 떡 받아먹듯 나와서 돈 놓고 나가요. 이렇게. 그러면 와가지고 또 기도받고 끝. 그러니까 뭐 말씀 준비할 필요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을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작은 비행기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아주 이 극단적으로 들켜버린 사기꾼이지만, 근데도 거기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지만, 그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성도의 삶을 추구한다고 하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놓고 똑같은 짓을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이죠. 그죠? 아니요, 추구하는 목적이 다 그거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거랑? 그 사람은 조금 미련하게 해먹는 거고 나머지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데에 거기에 최역을 기울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저들을 바꿔낼까를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몇 군데나 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말씀은 요거밖에 없어요. 요만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10분의 1이라도 제대로 다 이해하십니까? 아니, 100분의 1. 아세요? 100분의 1?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가 더해져 가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애착도 없고 진지함도 없어. 하나님의 말이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는데 여기는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안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었으면 하는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기독교라고 해요? 저보고 자꾸 사람들이 무슨 기존의 기독교 너무 비판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간판을 걸고 사기치고 있는 사기꾼들을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그 계시의 습득을 기독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 수 있는 자로 변해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 소원을 이루는 것을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타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여러분의 실존을 계속 폼로 담아세요.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 더 많이 아프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결과물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에게 약속된 언약 배우세요. 어저께 뭐 쉰살이라고 하는 어떤 캐톨릭 신자가 전화를 하셨는데 전화하자마자 엄청 우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십니까? 할머니가 초기 그 캐톨릭 그 천주교 순교자예요. 순교당하셨대요. 그러니까 몇 대에 걸쳐서 지금 캐톨릭 신자인데 얼마 전부터 이제 우리 교회 설교를 어떻게 듣게 됐는데 자기 죄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이 너무 무서워갖고 이분이 잠을 못 자고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뭐 기도를 할 때나 아니면은 성경을 그 뭐 설교 준비를 깊이 할 때는 전화 안 받아요. 받아봐야 별로 특별한 전화도 없고 맨날 뭐 CD 신청하고 뭐 이러는 거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하겠지. 그러고 마는데 하도 전화를 많이 해갖고 이 사람이 번호가 뜨잖아요. 그래 받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울면서.
난데 제가 해결 안 됐다고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 설교에 의하면 나는 이제 지옥이라고 나는 오늘 죽어도 지옥 간다고 이제 큰일 났다고 내가 그래서 고해성사를 수천 번을 했고 성찬식을 정말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매주 했대요. 그럼 캐톨릭 교리에 의하면 그 사람은 구원 받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죄가 해결이 안 돼서 나는 지금 그러니까 50이 된 사람이 엉엉 울 정도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캐톨릭 그 성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래요. 그렇겠죠. 뭐 순교자의 자손이고 50년을 그 캐톨릭 성당에 다녔으니 뭐 얼마 오죽이나 잘 알겠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 어떤 그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불법이나 잘못을 해본 적이 없대요. 바리새인들 같죠. 바리새인이 자기를 가르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나 고해성사를 할 때나 수시로 자기는 인터넷에서 본 그런 외설 동영상이나 외설 사진 50대가 돼도 그런 거 보나요? 참 어제 그 말 듣고 깜짝 놀랐네. 그런 걸 하는 것 같고 자기가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가운데 내 머릿속에는 항상 그게 떠올라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갖고 이 사람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삶 속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기독교인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우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더 많이 폭로당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너무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잘못 곡해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인에게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폭로당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그러한 추악한 자리에 떨어진 예수의 은혜를 배우세요. 더 배우세요. 그때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제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계속 그 이야기예요. 50년간 착하게 사셨다면서요. 근데 안 됐다면서요. 근데 뭘 어떻게 더 착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하나님이 시간 줬는데 안 됐으면 앞으로 50년 더 시간 준다고 해서 당신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배우란 말입니다. 그제서야 조금 이해를 했는지. 언젠가 한번 교회를 찾아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런 말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그렇게 폭로당해야 맞아요.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일까? 왜 예수를 믿고도 나는 계속 이럴까? 왜 나는 목사인데도 이럴까? 왜 나는 목사인데도 우리 와이프가 늘 나에게 어떻게 목사가 이런 소리를 쓰시러 갈까?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까지 다스려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행위와 마음을 똑같이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음욕을 품은 게 간음이라고 했으니까 행위와 마음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어야지. 행위는 어떻게든지 땜으로 막아낼 수 있어요. 끝까지 꺼내버리면 되지 뭐. 근데 내 안에 떠오르는 그러한 욕심과 탐심과 음욕과 이런 거는 어떻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한 미움과, 아니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면서요. 그럼 우리는 매 순간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인하는 걸로 간주한다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 그랬어요. 아니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치 않는 게 사랑이라 그랬죠. 살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다 사랑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계속 지금 살인하고 있어요. 계속 죽어야 돼 우리는.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예수님 잘못했어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뭘 대단히 착하게 해가지고 착하게 살아서 뭐 훌륭한 인격을 연마하여 타고난 청아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불교라니까요. 힌두교와 불교의 그게 올체 터지 하면서 그냥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하늘에 오르리라, 부처가 되리라. 아닙니다. 예수라는 가지를 꼭 붙들면 그 포도나무 열매가 나에게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 가지를 어떻게 붙들어요? 말씀 속에서 붙드는 거예요. 잘 배우세요.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 데 가지 말고 꼬박꼬박 빠지지 말고 참조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도 저희들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세치혀로 나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 이웃을 죽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근사한 종교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라고 너스레를 떱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교만을 더욱더 잘게 밟아 부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한 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존재이며 내 안에서 반응 나오는 선과 착함은 바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